자,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맨더링입니다. 트럼프 맨더링이 뭐냐? 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작년부터 선거구 재조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데가 텍사스인데, 텍사스주의 공화당은 텍사스주의 38개 하원 선거구 재조정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이 뭐냐? 우리로 치면 구나 동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여기는 A국회의원, 여기는 B국회의원, 여기는 C국회의원 이거잖아요. 이거를 재조정하는 겁니다. 위치를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를 이쪽 선거구에 넣을 건지, 어디까지를 이쪽 선거구에 넣을 건지. 보통 10년에 한 번 합니다. 뭐 인구가 변하거나 뭐 행정구역이 변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로 선거구 재조정을 한 적은 미국에서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갑자기 선거구 재조정을 왜 하냐? 설마 자기들 유리하려고, 우리 한 석이라도 더 하려고 이거 유리하게 선거구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맞습니다.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본인들이 당당하게 밝혀요. 우리가 선거구 재조정하는 목적은 의석을 추가로 얻기 위함이다. 한국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지도 좀 잘 좀 잘라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어떻게 해야 더 얻냐? 요거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건데, 저는 텍사스가 잘 자르면 5개 의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얻으면 중간선거 과반수 확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좀 해봐라. 아,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 요구해도 선거구를 그렇게 마음대로 잘라도 되냐? 공화당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대통령의 핵심 요구사항이 공화당 의석 5석을 늘리는 거니까 우리가 선거구를 한번 조정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텍사스가 이리저리 해보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심지어 프로그램도 있어요. 선거구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미국의 당들입니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닌데 선거구 재조정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선거구 재조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목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향후 10년간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의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구 재조정을 한다. 가 공화당의 선거구 재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잘만 하면 10년간 꿀팔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하원에서 5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지금 218대 214석이에요. 과반 218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5대5라고 할 수 있는데 5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면 뭐 과반을 넘길 수도 있죠.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선거구를 재조정해도 되냐라는 문제와 그렇게 선거구 재조정하는 걸 뭐라 그러냐?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게리맨더링이라고 합니다. 게리맨더링은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구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배우긴 그렇게 배웠어요. 게리맨더링을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 나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면 예를 들면은 뭐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뭐 노동당을 뽑을 것 같아. 나는 보수당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이렇게 빼고 그리면 됩니다. 기가 막히네. 나는 학생들의 지지가 높아. 대학교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야, 그러면 내가 유리하죠.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하고 AI를 활용해서 최적의 유리한 지도를 그린다고 합니다. 정교한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아서 아주 완벽하게 정말 미세하게 잘라서 이런 선거구를 설정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거구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면 이렇게 실제 있는 선거구입니다. 이게 한 선거구예요. 야, 그쵸. 정교하게 짜는 거 봐라. 와, 진짜 기가 막히죠. 요 빼종 나온 건 고기가 야, 나한테 좀 유리해서겠죠. 이렇게 빼종 나오고, 야, 이렇게 빼종 나오고, 이렇게 미세하게 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거 공학이 들어간 거야. 선거 공학이. 여기도 왜 뺐냐? 아,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이제 뺐다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제가 보기에 자료 만든 친구들이 찾아줬는데 가장 황당했던 선거구는 이런 선거구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다는데, 야, 이거 뭐야? 가운데는 뭐길래 뺐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는 뭐 마음에 안 드는 뭐가 자꾸 있나 보죠. 가운데를 쏙 빼서 이렇게 알맹이를 뺀 선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요 선거구 국회의원이에요. 무슨 도로잖아 이건. 자, 요렇게 만드는 게 요즘 게리맨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게리맨더링은 게리가 사람 이름입니다.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저딴 식으로 만들었다가 이름까지 붙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만들었냐? 자기에게 유리하게 요렇게 선거구를 만들었대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빼고. 그랬다가 한 신문사가 이거 뭐야? 살라만더 도마뱀 그려놓은 거 아니야? 해서 게리 살라만더에서 게리 맨더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롱뇽 도롱뇽. 그래서 우리가 게리 맨더리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선거구 재조정을 한다는 텍사스는 하원 의석을 무려 38석을 갖고 있는 주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주예요. 의석 기준으로 캘리포니아가 52, 1위고 그 다음에 텍사스입니다. 플로리다가 28개. 한마디로 빅3예요. 빅3. 저게 5석을 더 갖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텃밭인데 지금 텍사스 38석 중 공화당이 25석이 있고 민주당이 13석이 있어요. 65%를 공화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65대 34예요. 그런데 대선 당시에 공화당의 텍사스주 득표율을 보면 56%였어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막 90%, 80%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공화당이 세다 그래도 56%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뭐 한 40몇%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원 의석은 65%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표율 대비해서는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5석을 늘려봐라. 어떻게 늘릴 수 있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죠? 공화당이 유리한 데, 난 여기를 하고 싶은데 유리한 데까지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여기 있는 의석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뭐 농장 그런 겁니다. 농장, 목장 그런 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사람 사는, 여기가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데면은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트릭트 32, 32번 구역을 이렇게 만들고요. 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실제입니다. 35번 구역도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파란색을 먹은 다음에 아, 요쪽은 안 될 것 같아. 고긴 빼고 요렇게 잘라갖고 요렇게 하면 여기를 먹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는 안 돼. 안 되는데 빼고 세단토니오 이런데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빼고 넣으면 되는 거고요. 요런 거 다섯 번 하면 됩니다. 5석을 늘리려면 요렇게 요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뒤로 붙이기. 오케이 콜. 여기 하면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정교하게 5석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자른다는 건 알겠어. 자, 근데 그래도 되냐? 저게 합법이냐? 우리나라 같으면 저거 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도 되냐? 아, 너무 당당하게 목표를 박았잖아. 우리가 5석을 더 받기 위해서 게리맨더링을 하겠다. 선거구 재조정하겠다.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도 되냐?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둔 일단 65%를 텍사스주에서 차지했으니까 스스로 선거구를 조금 더 먹자고 다시 그린 사례는 거의 없었다. 떠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역사적 사례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냐? 당연히 법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합법이라고 한다기보단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막을 수 없다. 그 무슨 소리냐? 저렇게 게리맨더링을 한 선거구를 가지고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2019년에. 왜냐? 선거구를 저렇게 당파적 이유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르는 거를 막아주세요. 위헌 판결해주세요. 라고 올라왔는데 대법원이 부결했습니다. 선거구를 심사할 수 있는 연방법원의 권한은 없다. 실제로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극단적 당파적인 게리맨더링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는가? 2019년 미 연방대법원은 찬성 5표 반대 대표로 침해 여부를 연방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보수 대법관 전원이 심사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진보 대법관 4명은 이거를 법원이 OX를 매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대4로 연방대법원 더 이상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헌법사항이나 아니면은 판결을 심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을 하냐? 연방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방판사들은 두 주요 정당 간에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의견을 아니면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정당들이 알아서 해야지. 정치잖아. 아니면 이렇게 게리맨더링을 하곤 이렇게 하곤 그건 정치잖아.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지. 정치인들이 정치하다가 얘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법원에 가져오면 그게 되냐? 아니 그런데 법은 공정함을 따지는 건데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그딴 식으로 그리는 건 대단히 불공정해. 불공정한 건 맞아. 하지만 게리맨더링이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연방사법부, 대법원에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그거는 니들이 이렇게 잘라 게리맨더링을 해. 그래서 유권자들이 저런 공화당이 못된 짓을 했군요. 그래서 표를 적게 줘. 그럼 공화당이 다음에 지겠지.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다시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걸 왜 법원에 가져와. 라고 보수 대법관 5명이 얘기를 해서 그 권한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에 그런 정치적인 기준은 없다. 그런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제한적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그래서 우리도 뭐가 정의롭지 않은 건 알아. 하지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진보 대법관들은 이때 아주 격양된 말이 나왔습니다. 법이 무엇인지 선언해낼 대법원의 의무를 저버렸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중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최악의 순간이다. 법원의 역할 중 하나는 그 체제의 근간을 수호하는 것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보다 중요한 근간은 없는데 이번에 대법원의 선고는 그런 법원의 역할을 저버렸다. 뭐가 자유롭고 뭐가 공정한지에 대한 뭐 의견을 안 내는 심사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저버린 게 아니냐 라고 강력한 소수 의견이 나왔죠. 하지만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텍사스주가 선거구 재조정할 때도 당연히 법원까지 의견이 갔어요. 이걸 누가 이래도 되냐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은 새로운 선거구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 위법하다고 판단한 거는 장애인이 많거나 뭐 소수 인종이 많거나 이런 데를 인위적으로 잘랐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뭐 이렇게 위법 판단을 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뒤집혔습니다. 이런 예비선거운동에서 법원이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건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안은 유효하다. 이런 선거구 재조정안이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근데 이번 판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5년 판결이에요. 공화당에 유리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뭐 어떻겠어. 대법원이 그걸 판단하는 데가 아닌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선거구 획정이라도 우리가 심사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해도 그 대안 제시를 못한 뭐 정치적인 문제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자를 때 텍사스 주가 유색인종이 많이 있는 데는 이렇게 걸렀어요. 백인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이외에 난리 난 거거든요. 야 뭐야 난 여기 사는데 유색인종인데 나는 빼고 이렇게 선거가 된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평등권을 걸었는데 결국에 통과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 법원의 합법 판결로 텍사스주는 결국 게리맨더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민주당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주가 나한테 불리한 것만 남겨 유리한 건 쏙 빼갔어. 지하기들끼리 자신의 지역구가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잖아요. 누가 플러스 5라는 거는 누구는 마이너스 5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묘수를 찾습니다. 방법이 없냐. 소송을 해봤는데 졌어. 대법원이 그래도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텍사스주의 선거구 재획정 법안은, 저 게리맨더링 법안은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공화당이 88석이고 민주당이 62석이에요. 역시 공화당이 과반이야. 당연히 통과돼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텍사스 주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참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합니다. 공화당이 88석이니까 과반수니까 무조건 통과해요.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냐? 있죠.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과반수는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도망을 가면 국회가 안 열려요. 출석하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 50명 이상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100명이 안 되니까 개회가 안 돼. 그럼 이 법안이 통과 안 되잖아. 그럼 참석하지 않으면 되냐? 않으면 되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뭘 결정을 했냐? 도망을 결정했습니다. 싫어요. 싫어. 왜냐하면 텍사스 주 안에 있으면 체포해. 놀랍게도. 체포해서 의사당에 밀어넣어. 그런 얘기를 해요. 잡아서 의사당에 밀어넣어. 그러니까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2주간 옆주로 도망갑니다. 선언을 하고 도망갔어요. 탈출했습니다. 탈출. 남아있으면 체포되어 끌려서 국회로 갈 수 있어. 그럼 그 순간 100명에 대한 문이 열리잖아. 그래서 도망을 갔고요. 도망을 가니까 그걸 보고 있던 텍사스 주에서는 또 야 뭐 하지셔? 아니 의원들이 의회를 안 열고 도망가면 어떡해? 텍사스 법무장관이 극대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 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주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자신의 주의 국회의원들을 추적하러 옆주로 가야 돼. 잡아오러. 저 겁쟁이들을 즉시 찾아내 체포하고, 놀랍습니다. 제 체포예요. 체포하고 의사당으로 데려와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야, 미안해! 하면서 데려와야 되는 거죠. 아, 정치의 세계는 심오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야. 이래도 되냐? 그건 모르겠어요. 도망가도 되냐? 그것도 모르겠고, 국회의원이 출석 안 한다고 체포해서 끌고 와서 의사당에 넣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또 주기적으로 가끔 이렇게 한대. 그랬지만, 2주를 버텼지만, 결국에는 끝내. 그만 오래가지 못했고 텍사스 선거구 재획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할 때 텍사스 상원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 후보들에게 더 유리한 선거가 책정이 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텍사스 선거구 재획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가 되는 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역시 텍사스야. 텍사스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더 많은 공화당 의석은 아마 범죄를 감소시키고 경제를 번창시키고 총기 소유권을 강화할 겁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굳이 텍사스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인 주가 텍사스 하나입니까? 미주리, 인디애나, 아, 다른 주들도 있잖아요. 그럼 뭐하고 있는 거죠? 텍사스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주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텍사스주의 선례를 따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지금 제가 텍사스만 얘기했지만 미주리,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인디애나 등등등등등 공화당이 우위라고 말하는 주들이 전부 다 게리맨더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재예요. 미주리는 플러스 한 석을 기대한다고 하고요. 오하이오는 플러스 두 석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고 놀랍게도 목표 숫자도 나와. 이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목표를 얘기해도 되냐? 아, 모르겠어요. 된대, 미국은. 아, 대부분 된다고 하니까. 억울하면 뭐 꼬면 선거 이기든지. 꼬면 선거 이겨서 니들 쪽 두석해라. 지금 우리가 다수잖아. 뭐 하면 되는 거지. 어쩌라고 이게 정치라는데. 자, 그래서 원시트, 투시트, 플로리다는 두석에서 다섯석까지도 노린다. 이런 식으로 게리맨더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공화당이 저런다는 거는 전체 하원 의석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민주당은 피해를 본다는 거죠. 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뭐 빙다리 아파지야?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안 하면 바보지. 당당하게 하는데. 저희가 공화당이 자기들이 주의회를 장악한 주에서 선거구를 그리면 민주당도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선거구 다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선거구 꼬락서니가 뭐 요딴 식으로 되겠지만 그거 뭐 알바입니까? 뭐 이긴 다음에 뭐 다시 생각하면 되지. 이번에 이기면 되는 거니까 민주당도 다시 그리자.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2025년 11월 캘리포니아 주는 선거구 재조정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직시하고 맞불 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주먹에는 주먹, 불에는 불, 눈에는 뭐 눈이지.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 선거구가 뭐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지금 자세히 안 갖고 올게요. 하여튼 뭐 저렇게 자르면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졌잖아. 근데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은 이길 수 있대.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목표가 5석입니다. 5석을 민주당이 더 차지할 수 있도록 선거구 재획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는 공화당 의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겼어.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지 맘대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해서 내 지역구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캘리포니아 주 여기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은 공화당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면은 민주당도 하고 그럼 내 거 날라가. 하지 마.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힘이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 그러는데 자기 지역구 보존하려고 야, 하지 마. 야, 우리 하면 나 날라가. 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방금 얘기 드렸듯이 가만히 있던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마이너스 5석 되게 생겼잖아요. 벼락을 맞았잖아. 지금 내 선거구가 갈갈이 찍혀갖고 게리맨더링인지 무슨 만두라는지 이렇게 됐어 지금. 당연히 자신의 당에 게리맨더링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잖아. 내가 피해를 보지만. 놀랍게도 그래서 공화당을 탈퇴했습니다. 케빈 카일리인데요. 물론 양당을 다 비판해. 이 카일리라는 의원은 그런 식으로 하면 민주적인 원칙이 어긋나는 거야. 난 이걸 참을 수 없어. 라고 나왔는데 어쨌건 피를 봐서 나왔고요. 아마 이렇게 게리맨더링 된 걸 봐서 무소속이도 유리할 수도 있어요. 현재 미국 하원에서 유일한 무소속 의원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요약해보면 뭐 우리 같은 한국인들이 보기엔 좀 개판 5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선거구 재획정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5석, 플러스 1석, 여기도 회색은 시도 중, 회색은 시도 중인 주고 여기는 지금 2석, 2석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6석이고 7석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누가 더 그림을 잘 그리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좀 마음에 안 들죠. 아니, 공화당만 해야지. 민주당까지 하면 어떡해. 이거 반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플러스 5석 하면 뭐합니까? 저기도 플러스 5석 하면은 똔똔이잖아. 퉁.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안 들죠. 감히 반격을 하고. 자,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하나 요즘에 아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또 다른 오늘의 주제인데요. 바로 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입니다. 미국 구하기 법안. 또 다른 새로운 전략이에요. 이번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한 필수 아주 그냥 거의 뭐 핵무기 같은 강력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구하는 법안. 미국을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공화당,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겨야 미국을 구하기 때문에 만든 법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냐?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법안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아주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상식적이야. 아,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안 해. 게리맨더링 그렇게 안 해. 아, 그렇게 자르고 이런 거는 뒤에서 하는 거지. 아우, 그렇게 치사하게 안 해. 상식적이고 단순하고 초당적인 법안이다. 내용은 뭐냐? 내용은 간단합니다. 진짜 상식적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연방선거 투표 등록 전에, 한마디로 유권자 등록하기 전에 유효한 신분증이나 시민권을 제시해라. 이게 아메리칸 미국 구하기 법안입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는 없다. 인정하지 않겠다. 직접 유효한 신분증이나 시민권을 제시해서 유권자 등록을 한 다음에 나와서 투표를 해라. 그걸 삐뜨리면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잠깐만. 그래 우편 투표 막는 거는 뭐 좀 새로울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주민등록증 내고 이거 확인하고 사인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투표할 때 신분증이나 시민권을 안 내고 했습니까? 실제 법안 내용이 그거예요. 모든 유권자는 투표하려면 시민권 증명을 제시해야 된다. 질병, 장애, 군복무, 여행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 투표도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나와서 증명을 제시하고 그리고 투표를 해라. 그러면 드는 궁금증. 기존에는 안 했습니까? 기존에 신분증 검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아무나 투표하는 거야? 놀러 갔다가 축하가 뭐 하는데요? 들어왔더니 이게 도장 찍고 이렇게 저도 한 표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찍어도 되냐? 그 정도로 미국이 없진 않고요. 이게 주마다 다르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국 구하기 법안은 엄격한 법정 신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리얼 아이디라 그래요. 리얼 아이디. 리얼 아이디급에 속하는 엄격한 법적 신분증. 그러니까 뭐 여권이라든지 뭐 그런 겁니다. 모든 주가 이걸 다 요구해야 된다. 근데 기존에는 주마다 엄격한 법정 신분증 외에 은행 계좌나 아니면 뭐 사회보장 넘버 아니면 이름 주소 이런 것만 있어도 되는 주가 있었고 또 아니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시민권자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서를 쓰고 투표하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일부 주는 우편 등록을 하면 원거리에 등록을 하면 그냥 선거 당일날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이게 저예요 이게 하고 들어가고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 등록을 하면 이런 주마다 이걸 다르니까 이걸 모두 다 통합해서 엄격한 법정 신분증 사진이 있는 법정 신분증으로 대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투표하게 만들자라는 게 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투표지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게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격한 법정 신분증, 그러니까 여권 아니면 출생증명서 아니면 운전면허증이라도 법적으로 약간 리얼 아이디 같은 거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미국인들은 놀랍게도 이런 서류를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은 이해할 수 없는데 약 9%의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쉽게 증명하는 서류가 없거나 아니면 만들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만들기를 귀찮아한다.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 야, 내가 투표 하나 하는데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겠냐? 구청까지 가서 그거 발급받고 뭐 게다가 미국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야, 난 그런 거 없이 살았는데 평생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하니까 저걸 만들래. 이미 거기서부터 허들이야. 근데 만드는 게 어려워. 가야 되고 게다가 미국 구청은 여기서부터 250km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250km 가서 한 3시간 기다렸는데 다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서류를 쉽게 구하지 못하거나 번거롭다 보니까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거의 2100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저 시민권 증명서류를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없어 또는 구하기 진짜 어렵거나 내가 어디 태어났다는 거 이런 거 떼오고 막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어떻게 떼오고 그래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거나 투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대로 2100만 표가 날아가는 거잖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투표하면 어떡해? 가짜 유권자들의 투표를 막아야지. 어? 그동안 그런 가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바이든이 이긴 거 아니야. 원래 트럼프가 이겼는데 그런 가짜 그 뭐야 사기 투표 그런 것이 이겼으니까 이런 걸 막아야 된다. 불법적인 유권자 등록 이런 걸 막고 오히려 이 기회에 싹 조사를 해서 불법적으로 등록한 놈들 우편 등록 이런 걸로 사기친 놈들 싹 조사해서 추방해버리자. 비시민권자한테 투표한 놈 있으면 바로 보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인들은 아니 주민등록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겠지만 미국은 주민등록 같은 국가통합신분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유럽식 서양 국가들은 국가통합신분증이 없죠. 빅브라더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주의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 뭐 이런 걸로 가름하는데 이런 거는 허점이 있죠.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뭐 길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보장번호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만든 또 하나의 신분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얼 라이드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신분증. 너가 누군지를 국가 규정 신분증. 이건 사실은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법은 통과됐었는데 실행이 미뤄져 왔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전격 실행했어요. 리얼 아이디를 제출해라. 저도 리얼 아이디가 뭔지 이번에 봤는데 요렇게 같은 운전면허증이라도 미국 국기나 요런 별 같은 요런 확인표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걸 가서 인정을 해야겠죠.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권, 뭐 출생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하면은 요런 리얼 아이디를 발급해주고 이제 각 주에서 발급할 면허증, 신분증 이런 건 안 돼. 그런 거 공식적인 목적에서 안 돼. 지금도 해외여행 가려면 이런 걸로 안 되죠. 여권이 있어야 되듯이 리얼 아이디를 가져와라 라고 이제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구하기 법안은 참고로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상원도 공화당의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53석이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했어요. 이 내용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60석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무기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상원이 이걸 통과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은 저 미국 구하기 법안이라는 거 이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은 실제로 저 아이디를 가지고 리얼 아이디가 있거나 국가고위 신분증을 여권 같은 거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 끝났는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트럼프 생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인도나 브라질을 본받아야 된다. 갑자기 인도나 브라질 왜요? 인도는 오른쪽 트럼프 생이 얘기한 겁니다. 인도는 유권자 신분증을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와 아예 연동을 했어.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예 불가능해. 그런데 미국은 시민권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자가 증명에 의존해. 나 있어요? 이름 해준다는 거죠. 아니면 나 있어요? 또 나 얘가 서류 가져오고 뭐 이런 증명이 이제 그럼 안 돼. 인도처럼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 너무 좋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인도는 13억 인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나라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가 놀랍게도 인도예요. 국민들의 지문, 홍채, 얼굴 스캔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 아니면 뭐 아까 투표 이런 거 권리 휴대전화 사용 내역 이런 걸 모두 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13억 모든 인구의 지문, 눈, 얼굴 스캔을 해도 되냐? 물론 한국인이라면 그걸 안 하냐? 라고 묻겠지만 우리는 주민등록 할 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쟤는 그렇게 안 생각하니까 인도는 그걸 도입해서 이게 빅브라더 아니냐? 라고 이제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홍채, 눈, 뭐 그것 때문에 복지 혜택 이거를 뭐 주민등록, 뭐 지문 이런 걸로 하면은 혹시 개인정보 그런 거 아니냐? 뭐 인도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한테 걱정 안 하고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별로 인도에서 화제가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걸 부러워하는 거죠. 자꾸 얘기하지만 그 한국인들은 원래 하는 거 아니냐. 그쵸. 우리나라도 뭐 공항 통과할 때 요즘에 얼굴로 통과하잖아요, 얼굴. 이러면 바로 통과하잖아. 그 얼굴 뭐 있는데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빠른 수소. 그래서 얼굴로 하거나 뭐 지문 이거에 별로 느낌이 없는데 서구에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24년에 주민등록증의 지문을 모으는 것 이거 위헌 심판 올라갔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 내렸어요. 지문은 수집해도 괜찮다. 합헌 판결에서 2024년입니다. 아직 유지되고 있는데 참고로 인도는 요즘에 유권자 명부를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13억 명부를 업데이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저 엄청난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로 업데이트합니다. 그것도 옛날에 슈카월드 영상에 있어요. 어떻게 아날로그로 업데이트를 하냐? 한 명 한 명 찾아가요. 진짜입니다. 13억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그 옛날에 뭐 손톱에다가 막 줄 긋고 하는 거 있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을 업데이트하는 나라가 인도인데요. 이번에 요번 조사에는 무려 5억 명을 관리해야 된다 그럽니다. 절반씩 하나 봐. 10억 명에 달하는 투표권자를 검사해야 되는데 5억 명을 검사하는데 이 검사 인원이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이 자신이 해야 되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겠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수기로 입력합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랄랄랄랄라 눈 대! 눈! 눈 대고요. 갈게요! 손도 대! 손! 오케이! 너 했어! 여기다 이렇게 줄 하나 거주고 약간 이걸 이런 걸 한다는 거죠. 5억 명을. 자, 그래서 인도는 놀랍게도 모두 전자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딱 되면 얘가 누군지 나와. 그리고 번호 찍으면 돼. 오, 야. 여기 있잖아. 1번부터 10번까지. 너, 대. 누르면 얘야. 표 준 거야,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는 좀 비밀 유지에 조금.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누가 누구 찍었는지 마음, 물론 이게 또 뭐 비밀 처리되고 뭐 못 보게 하고 하겠지만, 이게 이러면 누가 못 찍었는지가, 이거 해킹당하면 아주 그냥, 그쵸? 난리 날 것 같은데? 너, 그쪽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투표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요. 개표가, 개표가.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의 개표는 정말 놀랍다. 하루 만에 6억 4천만 표가 모두 집계된다. 근데 캘리포니아는 아직 개표 중이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민주당, 저기는 아직 개표 중인데, 인도는 하루 만에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인도가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즘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게리맨더링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미국 구하기 법안을 추진하는데 게리맨더링은 부정선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게리맨더링은 되는데 부정선거는 안 되는. 하여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요즘의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